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끝나고 공생애의 준비 과정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요한의 광야 출현이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요한을 귀도라고 오해하기도 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이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보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귀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귀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한 기사는 이 사복음서가 다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귀도의 유년기를 생략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조차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나타남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활동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와 연이어서 광야의 네 가지 시험으로 이어지면서 공생애의 시작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 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예호하난 또는 요하난, 구약에 가끔 쓰이는 것을 보는데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롭게 취급하심 또는 여호와는 은혜롭게 주시는 자, 이런 등등의 의미로 구약 성경에는 별로 흔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흔한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입니다. 이 말이 중세기에 오면서 요하네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양 사람들 중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 속에 다른 요한이라는 이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있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이 성경에는 대단히 많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400년에 어두움 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의 외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아하면서도 회개하라 하는 말씀 어째 별로 이게 즐겁게 들리지가 않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첫째로 증거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캄캄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런 어둠의 세상을 만들었느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이 제목에서도 몇 가지를 나눠 생각하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에서나 시장에서 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광야에서 외친 것이 선지자로서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불신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의 보낸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7장 24절과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이것은 과거 이사야 선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죄로 일그러져서 사막과 같이 삭막한 모든 인간의 마음밭에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의 요청이었습니다. 죄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평화나 쉴 곳이 없고 메마르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처럼 기쁨이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갈증을 일으키고 열이 아주 강하게 올랐다가 또 밤이 되면 쉽게 식어버려서 인정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광야와 같은 인간의 마음밭. 이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한과 같은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기쁨이 없이 황망한 그저 목표 없고 의미 없이 바쁘게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매여서 갈등하는 인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밭이 평화롭지 못하고 쉼이 없이 거칠고 만족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서 기본적으로 얻는 것이 바로 평안과 위로와 감사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었고 바로 손에 잡힐 듯이 와 있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바로 내 손에 와 있다. 영어식은 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예수도 역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것은 바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서도 할례로 인친 것은 뭡니까?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이 역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째로 외치셨던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또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속에 지극히 큰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가치가 적은 자라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제목의 세 번째는 외치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요한에게서 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 같으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음식이죠. 그렇잖아요? 무공의 음식에다가. 근데 그때는 가장 흔한 음식이 아닌 어렵게 취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적인 편리함과 부요를 누리면서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욕구는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구촌에 수두룩한데 우리는 편리의 편리를 욕심내고 있으니 영적인 부분에 등한해지고 신앙적 용기를 많이 잃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예를 씁니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합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투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사도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읽습니다. 어쩌면은 영적인 싸움이 더 긴박하고 절실한데도 마귀 사탄은 오늘의 기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만들므로써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무장해제를 시키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너무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신앙에 매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도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기는커녕 거기에 너무나 무사안이란 우리 자신들의 자세를 보곤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고 꾸밈없는 삶이 큰 소리를 칠만했고 오늘날도 권력이나 재물과 결탁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또는 신앙적으로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나 바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을 요한에게서 역시 보는 것입니다. 대상에 관계없이 강하게 외치는 자세를 볼 때 저 자신 역시 부끄럽습니다.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결국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광야가 되었던 산중턱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디서 들려졌습니까? 산중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산중에서 외쳐진 보배로운 말씀.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참 저도 많은 우려를 갖습니다. 비록 교통이 불편하고 머무르기 어려운 장소일지라도 광야와 같은데도 말씀을 가진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막연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는 기록으로 봐서 세례 요한의 듣기 거북한 증거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모습임을 배우게 됩니다. 외치는 말씀이 거북스럽고 듣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나라 방방곡곡이 찾아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복주십니다.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전혀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 자백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세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아마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시대적으로 사람들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최초의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과 꼭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세가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완성된 교회 속에서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고 이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내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9절인데요. 세례 요한은 첫성, 첫마디가 회개하라 그랬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그 회개는 바로 열매 맺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신앙을 제대로 잘 못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제가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런다면 그걸 행복하게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뭐 어떻게 됐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자세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던 세례 요한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보고 옳지 못한 자세는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목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에게 다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다른 데서 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는 거죠. 요한은 광야에 나서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모습을 5절 6절에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에 보다 전통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 오래된 종파였습니다. 분리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누려왔고 대개 구약의 경전을 다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듣는 것을 보면 이때에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요한의 회개 요청을 듣고 회개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은 분명히 우리 일생에 한 번 180도 돌아서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야 될 요청입니다. 잘못되고 아니라고 무사한 신앙의 자세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 간다! 그런 음성을 우리가 기꺼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대개 구약의 경전을 다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호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중심인 성전의 제사장의 자리를 주로 차지하고 모세율법인 오경만을 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부활도 믿지 않고 백성들의 제물로 가져오는 제물을 부정하다고 판단해서 싸게 팔게 하고 그것을 되돌려와서 비싸게 다시 되파는 식으로 성전에서 많은 돈벌이를 하는 옛날 사독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렇게 분노하셨던 대상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말세의 이야기를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에 깨어있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말세가 온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있게 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도 메시아의 예언을 들어왔고 지금까지의 선지자들과는 유별난 세례 요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치 못해서 예수님께 더 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진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책망이나 주님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책망은 성경을 읽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라카라고 하는 얘기보다도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는 얘기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스러운 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마귀의 수하로 달려가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맞은 이들은 이런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무서운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회개는 반드시 회개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증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거칠의식 신앙의 자세를 안 세례 요한은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큰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하라는 말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반전시킴 또는 180도로 돌이킴, 죄로부터 영과 혼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변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유턴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이런 요청이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습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이 생활에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면 그 누구라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 가질 수 있고 또 잘못 행동하는 아이들 보고 옛날인 것이 요즘 모르겠어. 전 누구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조상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각자는 죄의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생각하겠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두려운 말씀을 봅니다만은 역시 마태복음 7장 17절에 20절에 선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계는 역시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지속적인 요청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안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세례 요한의 음성이든지 예수도의 음성이든지 오늘 저를 통한 음성이든지 회개하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제목의 세 번째는 조상들과 과거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 9절의 말씀 그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가 든든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뭐라 해요? 큰 소리를 친다고요. 왜? 뒤에 버틸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들이 사생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주장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짐짓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자랑하면서 그 조상을 모신 후손다운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의 조상을 오히려 욕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사람다움의 모습의 열매가 없다면 오히려 이것은 책망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이, 교회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불순종을 눈감아 주시라는 기대는 애당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바로 그 자랑으로 삼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나 공을 많이 세운 후손이 덕을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고 하는 것의 신앙적 자세는 내가 오늘 그 믿음의 조상다운 신앙을 할 수 있다는 표대가 있어서 좋은 것뿐이지 그들의 공로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의 조상들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의 절망에서 나를 끌어내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만하려 할 때도 내가 낙심될 때도 내세울 이름은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올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또 그런 결과들이 삶 속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